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오늘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194개 WHO 회원국 대표들은 이틀간 열리는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대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바이러스의 발원지와 발생 이후 대응 조치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각국이 조율된 행동이나 봉쇄 노력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타이완 문제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옵서버 자격으로 WHO 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중국의 강한 반대로 결국 타이완은 이번 총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환자는 4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매우 무능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체 국장도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언론 비서로서 새 직업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책임 있는 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사망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는 8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부분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이 지났다는 전제 아래 부분적 경제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섣부른 조기 정상화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모 미 뉴욕 주지사가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받았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 알바니 주청사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단검사 과정에서 고통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인한 미국의 경제 회복이 내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국민들이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준 관리들이 미국의 실업률이 20에서 25%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는 최고치로 추정했을 때 적절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최고 실업률은 약 25%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올랐습니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 조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조치 등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근거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현재 공중보건 방호체세를 찰리에서 브라보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서울과 인천, 성남 등 수원 이북 지역을 지칭하는 주한미군 제6구역에서는 기존 찰리 단계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중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올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윤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은 직장인이 일터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요? 이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빈도수가 중요할 텐데요. 미국 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덜 노출되는 직업군은 예술가, 변호사, 마케팅, 인사관리, 재정자문가 같은 일반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교도관, 그리고 장의사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상호작용 없이도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크게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술집 직원, 미용사, 배우, 벽돌공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도 바이러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종사자들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마스크와 장갑,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정기적인 손 씻기와 위생 조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사망자가 많은 근로자들 가운데 하나는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들과 접근성이 높은 직업인데요. 일부 회사는 운전자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배포하고 승객과 운전사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눈에 아메리칸 아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힐링하는 노래하는 의사와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먹이는 유명 요리사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함경북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는 50에서 100mm, 평안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4에서 7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17도, 신의주 13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17도, 함흥 10도에서 16도,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죠. 참 사랑스럽지 않나요? 생명과 사랑은 같은 거죠. Isn't she lovel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분기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유조선을 보내면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데 따르는 비용이 얼마라고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네, 일본 내각부가 18일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분기에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국내 총생산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7.1%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분기 GDP 급감의 이유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풀이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하면 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건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일본은 특히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더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18일 오전 현재 누적 확진자는 약 16,300명이고요. 사망자는 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긴급사태가 해제됐죠?
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에 전국 47개 지역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등을 제외한 37개 지역에 대해서 긴급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제외된 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이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지난주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18일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만 나왔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중에 2명은 지린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북한과 접경한 북동부 지린성은 지난주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나오면서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일부 지역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네, 지금 당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고 있죠?
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2차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발원지 전파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조사단은 물론이고 국제 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보건 기구 WHO 조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WHO가 중국과 이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이나 조사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 총회가 열리는군요.
네, 18일 이틀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WHO 총회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개막 연설에서 자국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옹호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WHO 차원의 국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WHO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제적인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WHO가 중국의 입장을 들면서 코로나 확산을 은폐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WHO에 대한 자금 지원도 동결한 상황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WHO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동안에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서 지난해 미국이 WHO에 지원한 지원금이 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WHO 한 해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중국이 WHO에 내는 만큼 미국 정부도 WHO에 대한 지원금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이는 수많은 방안 중에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WHO 자금 지원은 동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료 수출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란 유조선 5척이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4,550만 달러 상당의 휘발유 그리고 총매질 등의 제품을 실은 걸로 알려지면서 세 나라 간의 긴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도 제재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 원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 중에 하나였죠?
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정치 혼란이 이어져서 정유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극심한 연료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또 해안경비대는 각국 정부와 모든 국제선적회사들에게 이란을 돕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면서 해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리프 장관은 서한에서 이란은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서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법한 행위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면 이는 국제평화 안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군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서 미국 정부가 카리브해에 군대를 보내서 유조선을 막는다면 이란은 그들의 위협에 적절한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쪽에서 올림픽 연기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 언급했군요.
네, 무토 토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14일 온라인으로 회견했습니다. 무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 연기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원래 올해 열릴 예정이었죠?
네, 하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이 오는 7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 탓에 내년 7월로 1년 미뤄졌습니다.
올림픽 연기로 일본이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볼 거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도 최근에 이 문제를 언급했죠.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15일 이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을 실현하고자 최대 8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OC가 부담하겠다고 한 돈 8억 달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네, 8억 달러 중에서 1억 5천만 달러는 올림픽 연기 탓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각 경기연맹 또 자격이 되는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대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남은 6억 5천만 달러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네, 나머지 돈 배분 문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정해야 할 거라고 IOC 측은 설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IOC 측은 모든 비용을 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 전에는 올림픽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계산했었나요?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126억 달러 정도가 들 걸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감사 보고서는 실제 비용이 배가 될 거라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 126억 달러 가운데 56억 달러를 빼고 모두 공공자금이 들어갑니다.
경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거네요.
네, 7년 전에 올림픽 경비 대부분을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떠맡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비용이 7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OC가 8억 달러를 부담한다는 바흐 위원장 발표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무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IOC가 부담할 8억 달러가 어디에 쓰일지 말하기 이르고 또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알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무토 위원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네, 무토 위원장은 1년 뒤에 올림픽을 해도 올림픽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형태와 같지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봉송 등 많은 분야에서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되도록 예정된 일정에 43개 종목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는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재정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기관에 이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학교 성폭력 처리 규정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소송당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이 단기간 회복에 이 경제 회복에는 당분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년 말까지도 이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7일 밝혔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이날 CBS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하나요?
예, 백신 개발이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는데요. 그때까지 미국 경제의 각 부분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도록 추가 재정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호소하는 추가 재정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중소사업체들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시간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그때그때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책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19일 상원에 출석해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또 다른 대공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내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좋은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2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가 3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간에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 수치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대공황까지 안 간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1930년대 대공황 때와는 많은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기초가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3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다시 플러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맞물리면서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도 단행했는데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돕는 조치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미국이 돌입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앞으로 금리를 더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만들지 않겠다고 파월 의장은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되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소속 스티브 리닉 감찰관을 해임했습니다. 15일 오후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냈는데요. 그 해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닉 감찰관에 대해서 더 이상 완전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만 명시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날 의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리닉 감찰관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스 간사가 이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이 감찰관이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나와서 또 한 번 금요일 밤에 학살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언론 보도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시점인데요. 지난 1일에는 보건후생부에서 크리스티 그림 감찰관 사임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고요. 또 역시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일 마이클 애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애킨슨 감찰관은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내부 고발자의 문건을 의회에 전달한 인물인데요.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조사와 탄핵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단기간에 정부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서 물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금요일은 아니었지만 지난달 초에는 국방부에서 글렌 파일 감찰관 직무 대행이 물러난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해임된 정부기관 감찰관이 4명째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상조사를 하는데요. 공화당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일부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도 최근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잇따른 감찰관 해임은 책임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밋 롬니 상원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롬니 의원은 공화당 주류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롬니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감찰관 여러 명을 단기간에 해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감찰관들의 직무 독립성을 얼어붙게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힘의 균형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의회는 감찰관 해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같은 날 강조했습니다. 이 단순하게 신뢰가 없다는 이유는 의회가 받아들일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리닉 감찰관에게 신뢰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구체적인 계기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대통령한테 이 감찰관을 해임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백악관 관계자가 16일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자신의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리닉 감찰관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메넨데스 민주당 간사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폼페오 장관의 비위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반려견 산책이나 세탁물 회수, 또 저녁 식사 자리 예약 같은 개인 심부름을 국무부 직원한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리닉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MBC 뉴스 등이 17일 보도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직원한테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인과 공무여행에 동행했다는 논란은 작년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관련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리닉 감찰관 해임이 적절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 ABC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소위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막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료조직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뭡니까?
민주주의 제도 막후에 숨은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 말을 여러 번 썼었는데요. 현 정부 주요 기관의 감찰관들이 상당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나바로 국장이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군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배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CLU는 성폭력 피해 여성 옹호단체 네 곳을 대신해서 14일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디보스 장관을 제소한 이유가 뭔가요?
최근 디보스 장관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마련된 학교 성폭행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이 새로운 규정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새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8월 14일 이전에 막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디보스 장관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한 겁니까?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내 징계 청문회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상대방에게 서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 성폭력의 고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디보스 장관은 가해자도 또 고발자는 학생도 각각 권리가 있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은 타이틀 9에 따라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틀 9이 뭔가요?
1972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들이 반드시 이 타이틀 9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성별로 따른 이 차별 대우에는 성희롱, 강간, 성폭력, 또 성적 구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성폭행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문제 삼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성폭력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성폭력을 매우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존 연방법이 정한 성폭력 범주보다 훨씬 좁다는 건데요. 또 교정 밖이나 해외 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학교가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나온 시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고요?
네, 이 ACLU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나온 조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디보스 장관은 지난 6일 최종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디보스 장관의 입장은 뭔가요?
디보스 장관은 최종 개정안을 통해서 학교들이 좀 더 균형 있게 성폭력 신고권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공정성과 무죄 추정, 또 정당한 절차라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학내의 성폭력과 싸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11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이나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입니다.
Welcome to the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where the legacy of the 40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brought to life.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 보좌관 또는 대통령실 내 개인이나 조직이 만들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이런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립기록관리청 산하 대통령기념도서관국입니다. 이 조직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 보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일의 상당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인 제도나 법에 따르지 않고 사적 혹은 공적으로 보존돼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의회 도서관에 의해서였고, 지난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이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 1955년 연방의회가 대통령 기념 도서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제정된 법은 1986년에 개정됐고, 개정안은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통일적인 표준에 따라 건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 조항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전체 건립 비용 가운데 20%를 기부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The Clinton Library and Museum highlights the accomplishments of President William Jefferson Clinton. He decided what should be placed in the center.
현재 미국에는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지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며,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은 후보 대통령 기념 도서관입니다. 지난 2017년에 퇴임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도중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은 1990년에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념 도서관으로 인정되지 못하다 2007년 국립기록관리청의 대통령 기념 도서관으로 편입됐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11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버로 페어. 스카버로 장에 가면 한때 내 사랑이었던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함께 듣고 오시죠.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rosemary. Strands and marshes of land, she'll be a true love of mine. Tell her to reap it in a sickle mill of blazing in scarlet battalion. Parsley, sage, rosemary, and jewels born in a bless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요. 의료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도 많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악으로 힐링하는 노래하는 의사. No 피아노 연주에 맞춰 멋진 노래 실력을 뽐내는 이 남자. 목소리만 들으면 가수인가 싶지만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네소타주 메이오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엘비스 프랜스와 씨입니다. 프랜스와 전공의는 이렇게 병원에서 동료 의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here are pianos all across the campus at Mayo Clinic. And so we would... Sometimes we'll just sit down and just play music.
프랜스와 씨는 메이오 병원 곳곳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언제든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주위를 지나가는 많은 환자에게 연주를 들려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들이 주위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병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용기와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요. 메이오 병원에서 5년 동안의 전공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프랜수아 씨는 사실 2년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찍어 올린 존 레넌의 노래 Imagine은 사람들의 특히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노래 영상을 접한 내슈빌의 음악 제작자들은 프랜스와 전공의에게 미니 앨범을 낼 것을 제안했는데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총 4곡이 담긴 이 음반의 수익금은 코로나 대응 기관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a generation that we could all remember that the entire world is facing this one problem.
프랜스와 전공의는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건 현 세대 들어 처음이지 않냐며 국제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마치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나라나 정치, 인종에 의해 그 밖에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 분열돼 있었는데 그런 분열 양상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듯 하다는 겁니다. 프랜수아 의사는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모두가 함께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오 병원은 뉴욕이나 미국의 다른 지역 병원들처럼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 의료진 모두 힘을 모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Do you realize that? You can only help someone with surgery so much. You can only do so much with medication. You know, for me, I realized that music goes places that medicine can't go.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 또는 약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이 가지 못하는 곳에도 음악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약이 병든 몸은 치료할 수 있지만 음악은 영혼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와 씨는 자신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와 전공의는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전 세계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매일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줘 고맙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하네요. You might say that I'm a dreamer. 프랑스와 의사가 최근 내놓은 미니 앨범의 이름은 Music is Medicine, 음악이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름처럼 프랑스와 씨는 자신의 의술과 목소리를 통해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먹이는 유명 요리사.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요리사 가운데 호세 안드레스 씨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스페인 요리를 선보이며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안드레스 씨는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안드레스 씨는 그 누구보다도 바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바쁘냐고요? 이전에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스파크 야구경기장. 예년 같으면 야구경기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겠지만 올해는 적막감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야구장의 식당으로 운영되던 너른 부엌만큼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요. 유명 식당 사업가이자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자선단체 설립자이기도 한 안드레스 씨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로 이 부엌에서 수천 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ve used stadiums before, arenas before. They are so important.
안드레스 씨는 이렇게 지역 내 야구장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야구장은 좋은 시절에도 중요한 공간이지만 비상 시기에도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겁니다. 또 야구장의 너른 공간을 이용해 수천 끼 또는 수만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월드 센트럴 키친을 통해 전 세계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왔던 안드레스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이렇게 워싱턴 DC 지역을 위해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내셔널스 야구장 측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We wanted to figure out what we could do with the ballpark to help people with COVID-19.
내셔널스 야구장의 조너슨 스타일 부회장은 구장 측도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해 구장 측에서 먼저 안드레스 씨에게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장의 훌륭한 부엌 공간을 활용해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내셔널스 야구장의 부엌은 50명의 사람이 동시에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고요. 또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동되는데요. 고기와 야채, 밥, 과일 등이 골고루 갖춰진 훌륭한 식사가 포장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식사들은 트럭이나 배달 서비스 직원들 차에 실려 지역 내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저소득층 거주지역,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만큼 이들의 안전과 위생 역시 철저히 따진다고 하는데요.
When you come into the area that we're working, we're doing a temperature check for everybody. So they're checking your.
스타일 부회장은 부엌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우선 체온을 재서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요. 또 열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개인 소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두고 몸만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스 씨의 이런 노력은 워싱턴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자들, 또 재정 후원을 하는 기업들을 통해 월드 센트럴 키친은 미국 내 여러 도시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안드레스 씨는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코로나 영웅 2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춘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매일 약 10만 개의 식사를 코로나를 위해 싸우는 의료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돕고 또 자신의 식당 직원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씨는 하지만 이 일에 마감 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 이 일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벌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기사를 보며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VOA 기사를 읽어보며 지진과 관련된 뉴스에 꼭 등장하는 단어 Epicenter, 진원지, 진앙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Listen closely.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Epicenter, 진앙, 진원지. 진원지는 지진의 근원지, 정확히 말해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에 지표상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표현이죠. Epicenter means the part of the Earth's surface directly above the focus of an earthquake. Epicenter. Epi는 upon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center는 중심이라는 뜻의 단어죠. 즉, epicenter 하면 진원지라는 뜻 외에도 어떤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오전 10시 33분, the quake, 지진은 jolt, 흔들다, 충격을 주다. 그래서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지진은 리지크레스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A town of 29,000, 인구 2만 9천 명이 거주하는,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수천 명이 전력을 잃었고, 어느 지역의 수천 명을 말하냐면,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에,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이 집 한 채가 부분적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Here are some examples.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집 두 채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의 한 마을에서.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연구소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엇에?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와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 혁신에 fo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간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오늘의 표현 epicenter. 앞으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복습해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영혼이 빛나는 그대를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미니 리퍼틴의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Making love with you is all I wanna do. Loving you is more than just a dream come true. And everything that I do is out of love and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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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 one else can make me feel the colors that you bring. Stay with me while we grow old and we will live each day in springtime. Cause loving you has made my life so beautiful. And every day of my life is filled with love and you. Love and you, I see your soul come shining through. And every time that we, ooh, I'm more in love with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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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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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la-la-la-la-la-la-la-la. Do-do-do-do-do. No one else can make me feel the colors that you bring. Stay with me while we grow old and we will live each day in springtime. Cause love and you. You're beautiful, and every day of my life is filled with love and you. Love and you, I see your soul come shining through. And every time that we, ooh, I'm more in love with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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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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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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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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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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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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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a.